창세기는 구약을 읽을 때 먼저 읽어야 할 책이죠. 그만큼 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의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무섭고, 그리고 검고, 빨간 눈을 가지고 있고, 뿔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단이라고 하면 이러한 그림을 먼저 그릴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 사단은 안 그렇습니다.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빨간 눈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보다 더 멋지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천사는 약해 보이고 사단은 왠지 로맨틱하고 러브 스토리가 있는 듯한 그러한 친근하게 또는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더란 것이죠. 정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단의 질문 자체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단의 질문 자체가 지금 너무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이 하와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유혹의 말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의 그 답을 유도합니다.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벌써 그 대답을 바라보니까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 이 하와의 그 마음속을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일고 있더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일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의 모습으로 내가 하고 있진 않는가? 또는 이러한 부정적인 음성을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듣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강했던 그 마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라바츠라고 합니다. 라바츠. 다시 보니까 들어 눕다, 놓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다시 표현적으로 얘기하면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웅크리고 있다. 죄라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기회를 보며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내 바로 옆에서 그 틈을 바라보면서, 틈을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엿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흔들릴 그때를 이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만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많은 이웃들에게 찌르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뜻을 바라보니까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또는 사단에게 지배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단은 내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나를,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지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에게, 또한 그 모든 사단에게 그 지배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배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다스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게 지배권을 빼앗겨 이웃들에게 가시가 돼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시가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들을 감싸고 안아주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그 근본을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그 마음이 흔들림을 보고 뱀이 얼른 기회를 엿봐서 놓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 보고 못 먹게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속 좁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니까 벌써 하와의 마음은 선악과에 모든 것이 쏠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함이 없는데 하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 열매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뱀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절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먹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얼마나 모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이 사단이 내 편이 되는 듯한 그러한 다정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스럽게 그리고 달콤하게 그리고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나에게 와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수법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번의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에 대해서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자가 아니라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모든 천하 만국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속삭임에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일한 유혹이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지. 오늘 하루만 쉬어. 주의 일도 건강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나중에 그 돈 번 걸로 봉사하고 성교하면 되지 않냐.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한 말들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들 같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거스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등 돌려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돈이 너의 모든 것들을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게을리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멀리 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예배 잠시 접어도 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돈으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와 세상의 부와 명예로 주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지금 나의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또는 세상의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늑대가 날카로운 칼날에 묻어있는 피만 바라보고 달려들죠. 달려들고 그 속에 있는 칼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칼날을 핥고 핥다 보니 점점 죽어갑니다. 죄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 칼날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있었습니까? 하루를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 힘들지, 피곤하잖아. 오늘 수요예배 하루만 쉬어. 그런 유혹들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시죠. 이러한 유혹들 다 뿌리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노라. 가장 복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반응하겠노라.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한 모습으로 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음에 그 찔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그거는 동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상태가 뭐 어떠하냐? 지금 네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는 죄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 수치스러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건하고 개인의 그 명상에 알맞은 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마음들을 또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뉘우침을 원했던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물었을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반성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고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할 때 이쯤 되면은 나와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죠. 그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나는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숨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포르투갈어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표현해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게 발을 표현하죠. 집게 발. 우리는 낭떠러지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가라의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바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또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불행, 많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가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에 만약 우리가 죄를 짓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 죄를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죄의 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 만들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잘 나오는 그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 더욱 아름다움을 창출해 나가는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